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그런데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죽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담대함이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셨던 말씀과 대단히 비슷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꿋꿋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나 어떤 이런 용기가 없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두렵고 하고 난 뒤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뭐 평안하고 다 좋고 이런 것이 아닐 때도 많거든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고생해야 될 상황이 더 많아요. 이를테면 지난번 예레미야 묵상했을 때 예레미야는 정말 공고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통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다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될 때, 잘 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뭐가 잘 되는 거냐 이렇게 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잘 되는 거냐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의 달콤함보다 더 아름다운 복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활개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어떤 담대함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충성스러움,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들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왕위를 이을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룰 거다. 그런데 오늘 4절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왕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 하가 본래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은 다윗이 죽을 때가 된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차근차근 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요, 제대로 된 후손이 아니에요. 실패해요. 솔로몬도 다윗의 그늘 아래, 다윗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훌륭한 왕인데 이제 스스로 뭘 이렇게 좌지우지 하게 되면서는 아주 고약한 왕이 되고 그래서 백성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볼 것 없이 악한 왕들이 다스리다가 빨리 망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래도 다윗의 등불을 남겨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한번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유지해 보려고 하셨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망해요. 열왕기서가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가지고 망하는 걸로 끝나요. 열왕기 하 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무너지고 다윗의 후손 왕들이 다 포로되어 끌려가고 뭐 이런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왕기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원한 바도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들이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될 그 왕이 될 아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순히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저 단순히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려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다른 것 아니고 무슨 재산이나 사회적 영향력이나 뭐 좋은 직업이나 이런 것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보시면 2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로의 아들 아브넬과 예레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의 평안이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로의 아들 아브넬과 예레의 아들 아마사는 한때 다윗을 대항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암살했거든요. 다윗은 이게 압살롬의 반란 뭐 이런 어떤 분쟁의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품으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태평의 시대라는 것은 사실 정말 태평의 시대가 아니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태평의 시대 싸우지 않고 함께 끌어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무슨 이스보셋을 끌어안고 이스보셋을 짊어지고 아브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나 아니면 무슨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보려고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런데 요압은 아니었어요. 요압은 적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자기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다면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오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일종의 사울의 잔존 세력이에요. 사울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40년인데요. 사울의 잔존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대를 잇고 혹은 사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요 그런 사울의 잔존 세력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물론 내전이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라가 평안히 설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그리고 사울의 잔존 세력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네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의 어떤 그 나라 혹은 솔로몬에게 이어져가는 그 다윗의 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라고 명령하면서 솔로몬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 솔로몬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왕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하튼 모든 것을 다윗이 짊어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결국 죽어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40년을 다스렸는데요. 결국 이 다윗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한때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잘 자게 될 그때가 옵니다. 우리도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40년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도 육체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늙어질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숨결을 몰아쉬게 될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날을 늘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버둥버둥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죽을 준비를 잘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고 언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를테면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다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죽음을 잠자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잠이 들어서 깨어나면 밝은 세상 보는 것처럼 죽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그 다음에 눈을 뜨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일 밤에 잠이 들 때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는 거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부활을 경험하는 거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심판이라는 거는요 영광을 얻을 심판이겠죠. 이렇다면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상을 받을 기회가 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겁이 나고 두렵겠죠.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더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영광을 관씌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업수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정말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이고 그것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순간이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다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뒤에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영광을 얻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또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